3주간 특세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마지막 이 연말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용들을 나누고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그 정보를 나눌 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한 그 정보를 믿습니다. 특사 기간이어서 순댓국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는데 한국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순댓국을 빵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나 정말 기가 막힌 순댓국집 아는데 하고 다른 먹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데 쩝쩝박사라고 하죠. 살이 쪄있는 저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맛있어요? 제가 어디가 맛있습니다. 이러면 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맛있구나, 맛있는 집이겠구나 합니다. 근데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죠? 그래요 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확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이야기가 진실이구나 믿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이죠? 내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어떻게 소개 보통 하시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죠. 좀 부정적이게 표현하면 어떻죠?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믿음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팀 모임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나눔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나눔이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부정적인 말, 걱정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작다. 적은 사람이야.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아, 저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는 신앙의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향성이 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앞쪽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흥분했죠. 성경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하면 대부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는 더 가관입니다. 서로 빡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것은 우아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담자면 서로 빡 소리 지르면서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못이야 라고 서로 비난과 힐난을 포함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있었죠. 빡 소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무슨 일이냐? 왜 싸우고 있니? 왜 말싸움 중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조용히 있고 한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본문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알고 보니 한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파리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리해진다는 의미는 여의고 창백하고 핏기가 없습니다. 막 거품 물고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불이 났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산 위에 올라가시고 남은 제자들만 있습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치유할 수 있니?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와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같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MBTI로 치면 이제 S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는데 어려워하는데 이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제자들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아버지는 너는 왜 못해? 네가 잘못이야 라고 비난하는 찰나 제자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면 내 잘못 아니야. 아니 당신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림,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 물질적 부정함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에녹서나 유빌리서라는 외경에 보면은 귀신들은 부정한 삶,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도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무덤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백성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 귀신 들리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이미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었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였고 육체적 고통을 주는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종합돼서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어쫓는 상황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기쁨으로 찾아갔겠죠. 진정한 구원자가 왔구나라고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당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당황했어요. 귀신 내어 쫓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4천명을 먹이신 것도 보았고 귀신 내쫓고 치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치유를 하였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서 쭉 가시면 마가복음 6장 7절을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축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도 있었고 기름을 발라 치유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나쁜 말을 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상대방 잘못이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나는 해본 적 있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 탓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겠죠. 내 탓 아니야. 왜 못 구하십니까?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치환해버립니다. 아, 이 표현은 이 당시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구나. 확신이 없었구나. 믿음이 적었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거니까 아 그래 예수님을 좀 부족하게 믿었구나 이때쯤이면.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잘 믿어서 확신이 있어서 치유했고 귀신 내쫓았고, 이쯤에서는 그냥 확신이 없어서 불안감으로 해서 이제 귀신 내쫓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고 뒤에 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함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금 이 장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나중에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 없음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소외당했던 한 아이가 다시금 한복판으로 이 장면으로 들어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누르고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아들의 고통을 본 아버지는 그 고통이 덤덤해지지 않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서늘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아버지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지만 그 예수님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치유할지 못할지, 귀신 내어 쫓을지 안 쫓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늘하게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해서 아연실색해서 혹시나 아들이 고침받지 못할까 봐 다급히 외칩니다. 그 본문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외침은 신앙의 고백과 불신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라 시작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역설적일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소서라고 사용한 원래의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로서 포위를 당하거나 전멸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빨리 지원군을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도와주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나 믿는데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상하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믿는데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의심 가득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치유하십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잠시 또 거짓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처럼 보이게 하사 이 아이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제자의 평가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귀신 내어쫓을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땠죠?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불완전한 고백, 역설적인 고백, 상충되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제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나와 사귀어 줄래? 이러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지 모르겠어. 의심이 들어. 나와 결혼해 줄래? 이상하죠? 아 그래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믿지 못한다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믿는다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가득하더라도 우리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에 마주하여 돌아온 제자들이 뻔뻔하게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을 때는 믿음 없다 평가하시지만 한 아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에 생각해보니까 안 받은 것도 같고 받은 것도 같고 그런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아, 내 믿음이 없나? 약한가? 하고 걱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믿음은 담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는 붙듦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여러 진장님들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사들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간사들에게 저도 뭐 매년 이렇게 간사들 간사할래 간사해도 되겠니 꼭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콜링하는데 여러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뭐 하겠다고 한 친구나 하지 않겠다고 한 친구들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장님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잘할 확신이 없어요. 제가 할 만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차피 연말이고 저도 다 세웠습니다. 뭐 관계 물을 일 없어요. 그래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장님들도 그리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2006진. 흔한 기준으로 팀을 활발하게 만들고 팀을 세우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 것 그렇게 멋지고 유능한 간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사라고 간사를 하겠냐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는 마음으로 오 그래 너 하겠니?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똑같이 저도 목사로서 저를 돌아보면 늘상 고민입니다. 제 행동, 제 생각, 제 말들은 저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못할 것 같은데 설교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부족한 사람인데 과연 가능할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섬김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선은 아마 진장님들 모두 그럴 텐데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부르고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보니까 저 친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불안과 큰 믿음을 가지고 섬겨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치유했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작은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장면에서 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론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기 바빴습니다. 변론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땠죠?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마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면 그 방향 쪽으로 내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 있지 않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제자들은 고통받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누구만 바라봤던 거죠? 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당당함을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신뢰의 방향이지 마음의 정도, 확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의심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확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그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하냐면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죠.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도 참 제자들답습니다. 이때까지도 변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속된 말로 쪽팔려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슬쩍 빠진 그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못 쫓아냈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궁금한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보통.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라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철 할 때 지금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숨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숨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병에 걸리신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폐에 병이 들으니까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 소원이 뭔지 아세요? 숨 한번 아프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숨조차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순간에 다다라서야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귀티나는 얼굴과 다르게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중학교 때에 그 도시락을 싸오는 중학교였는데 도시락을 쌀 돈이 없었습니다. 뭐 걸어가서 이제 버스 탈 돈도 없어서 걸어가 다녔는데 걸어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자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한테 야, 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눈에 띄지 않는 곳 들키면 또 쪽팔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점심시간 내내 부여잡고 버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시간들이 이제 쭉 지나와서 지금에 이르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특징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간증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듣는 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는 제가 어려운 시기를 그냥 굳건하게 버티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서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자기 자랑 같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막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 중얼중얼 대면서 듣지 않았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장학금도 받고 또 시간이 되어서 또 유학도 가게 되고 지금에 이르러서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로 비행기를 탔을 때가 32살이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때 친구들이 막 놀렸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 옷 사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놀렸죠. 그런데 유학생활도 마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부임해서 또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렸습니다. 우리의 그 널리고 널린 고백들, 옆에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고백이며 격려였습니다. 너도 나를 붙들렴. 너도 나를 바라보렴.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삶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자의 불완전함, 깨어짐, 연약함은 어쩌면 본질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팍 하고 내리치면 그냥 빠스라져버릴 질그릇 같은데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무엇이죠?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손으로 붙드는 것, 우리의 의심 가득한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확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해도, 우리가 걱정돼도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을 쭉 이제 나머지 또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끌고 나가셔서 결국 제자들을 사도라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본질과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붙듦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가득하진 않으셨나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죠.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으세요라고 얘기조차도 못하는 의심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에 그럼 오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의심되지만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올 한 해 여러분을 막았던 그 벽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갇혀있던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연말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의지하오니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음 없는 그런 의심 가득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주님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오직 주만을 붙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